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도 이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 절대로 평안할 수 없는 환경이 바로 예수님의 환경이었습니다. 일단은 경제적인 문제부터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런 환경이 무슨 평안이겠느냐는 거죠. 또 사방에서 예수님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건 역시도 마음이 평안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하는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보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마음이 두려워서 야단들이었는데 예수님은 느긋하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잠이 들어가지고 풍랑이 일어난 것도 몰랐던 것이 아니고 풍랑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풍랑도 하나님께 복종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풍랑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평안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풍랑을 봤던 것입니다. 풍랑을 바라보니까 저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풍랑을 잠잠키우신 것은 풍랑이라는 위험한 상황을 없애주고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심이 이함이 아니고 풍랑까지도 예수님에게 복종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이함이었던 겁니다. 결국 제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믿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만 잔뜩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안다고 자부하시니까 성경대로 하면은 예수님은 풍랑까지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 일어난 여러가지 환경들까지도 예수님의 뜻이라면 이리저리 바꾸실 수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았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고 계심을 알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길로 가게 되든지 간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환경을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주심으로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오는 평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평안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주시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 세상 것을 우리 손에 쥐어줌으로써 주는 평안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내 손에 있을 때에 내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평안은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내 손에 무엇이 있고 없고 이것을 다 떠나서 오로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에서 주어지는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평안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었던 그 평안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도바울에게서도 그대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옥에 갇혀본 경험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은 없는데 지금 사도바울은 자신의 잘못이나 죄로 인해서 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혔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들 심정 같으면 그런 경우 어떻겠냐고 하는 거죠. 앞으로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염려되고 불안한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보여지는 바울의 모습은 자기가 옥에 갇혀 있다는 걸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옥에 갇힌 자신의 앞날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고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그릇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란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마음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낸 것입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서 빌립보 성도들의 그런 마음을 듣고서 지금 본문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된 데 있어서는 내가 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옥에 갇힌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옥에 갇힌 상황에서 자기의 앞날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름으로 나에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디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의 이 말을 보면 빌립보의 성도들이 자신이 옥에 갇힌 상황을 보지 말고 자기가 옥에 갇힘으로써 되어진 복음의 일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위대 양과 궁중 안에 온 사람들에게 그 자기로 인해서 복음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옥에 갇힌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옥에 갇혔으면서도 평안한 그런 바울을 보는 간수의 입을 통해서 바울에 대한 소문이 퍼질 수는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로 인해서 바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기가 옥에 갇힌 것이 애매한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보의 성도들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옥에 갇힌 자기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들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는 이 사실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배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옥이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18절에 오면 사도 바울이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기뻤으면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옥에 갇혔으면서도 스스로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바울에게서 우리가 바울의 기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기뻐한다는 것은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니까 기쁨이 있고 불만, 기쁨이 있는 것이지 뭔가 현실에 대해 불만이 있는데 기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은 자기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었다는 걸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옥에 갇히는 그 현실을 만족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현실에 만족하는 것은 무작정이 옥에 갇힌 그 현실, 내가 옥에 갇혀 있다는 그 사실을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이 사실로 만족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복음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음으로써 복음이 전파된다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런 말까지 처섬지 않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보면 주어진 현실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지만은 사도 바울 경우에는 주어진 현실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건 참된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 일이 잘못되면 실망해버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전혀 보지 않고 자신만을 보고 사는 사람에게서만 보여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자기를 보고 하나님 봤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빨리 옥에서 나오게 해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빨리 나를 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그 당연한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소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그 형편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옥에서 나오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옥에서 나오든 언제까지 옥에 있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이 뜻대로 하실 일이라는 것, 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관심은 하나님이 자신을 언제 옥에서 나오게 하시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만 모든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게 합니까? 이런 불만도 바울에게는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이 아니고 일어난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것이 바로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나든지 간에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일만 골라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에게는 좋든 나쁘든지 간에 일어난 일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도록 선택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원하지 않은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두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일어난 일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일어난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신자인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대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복음에 비추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모든 걸 복음에 다 비춰가지고 자기가 당하는 일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바울처럼 대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린 그 이 두 개의 답에서 하나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싶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중요하고 세상 것을 많이 가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다르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볼 때는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은 이 세상 걸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걸 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좋지 아니하는 환경에 잠깐 처하게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졌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것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죽게 하신 이것으로 이미 완벽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인데 그 십자가 말고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곤란을 당하고 돈을 벌지 못하고 남들보다 잘 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그 일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몰아가게 된다면은 그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보지 아니하고 다만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 사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라는 것은 항상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오는 의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종기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왕이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종입니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백성을 왕의 의도대로 다스리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자를 그리스도의 백성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는 이런 뜻인데 우리는 그런 의미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리스도의 백성을 오직 예수님 보호를 받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항상 이런 의미에서만 생각을 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기근이 들어서 요셉을 찾아온 형들이 그 국무총리가 자기들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었던 걸 알고 혹시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을 하지 아니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에 요셉이 했던 그 말입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시기에 죽이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애매하게 자신이 애굽에 팔려가지고 모진 고생도 했을 때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형들 때문에 일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대비해서 요셉 부모와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는 그런 얘기를 요셉이 했던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형들로 하여금 시기하게도 하시고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의 모함으로 요셉이 죽을 고비를 넘겼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여기는 그것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원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그 생각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원수가 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 사고방식으로 모든 일을 본다면은 원수랑 관계는 자연히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결국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해결되어질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바로 이 바울과 같은 그런 눈이 있어야 하고 요셉과 같은 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가 이걸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 항상 이러한 생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자로서 가져야 될 정당한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계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항상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신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이런 바울 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망했으면 망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한 것이 억지다 참 너무 억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심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모든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자연히 우리들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기회로 삼으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어떤 일도 여러분에게 비록 손해가 되고 또 때로는 유익이 되고 때로는 여러분이 양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항상 여기에 여러분의 생각이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어떤 일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이 일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증거되는 것입니까? 이런 물음을 여러분이 먼저 할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 당시 그 로마인은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알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아주 힘들 때입니다.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됐고 죽음의 이유를 받기까지 했어야 됐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연약한 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가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사도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걸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옥에 갇히면서도 복음을 두려워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오직 복음만 생각하는 그런 사도바울을 그들이 보고 있을 때에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약했던 그들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핍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걸 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옥에 매이게 된 것이, 옥에 갇히게 된 것이 연약한 그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가. 이걸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분명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옥에 갇힌 것이 결코 우연도 아니고 재수없어 된 것도 아니고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신 일로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성도는 절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교회로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마음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고통이 주어지고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행하느냐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받는다는 그것보다도 내가 고통에서 어떻게 행하느냐는 것으로 연약한 성도를 실족하기도 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힘든데 웃으라 이런 말이 아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속에서 그 힘든 일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힘든 일에서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찾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행하느냐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가 다른 연약한 성도를 낙심케 하기도 하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바울한 개인을 연단시켜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옥에 갇히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당장 우리가 이 바울에게서 믿음을 배우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옆사람을 어려움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면에 또 여러분 자신을 어려움으로 인도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일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내가 행할 바가 뭔가 이걸 찾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다른 형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것까지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인가 이것까지 생각하고 살아가는 흐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언제나 어려움을 이기는 자로 굳게 세움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연약한 자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나하나가 언제나 하나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속에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항상 이걸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